From the conference center at
솔트레이크 시티 템플 스퀘어의 컨퍼런스 센터에서 보내드리는 본 방송은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제176차 반연차 대회이며 교회의 총관리 여건과 관리 여건들 중에서 선정된 연사들의 말씀과 몰몬 태버네클 합창단의 음악으로 진행됩니다. 교회의 회원과 여건들은 교회의 지도자들로부터 말씀과 가르침을 듣기 위해 전 세계에서 모였습니다. 본 방송의 중계는 보니빌 커뮤니케이션이 제공합니다. 서면 동의 없이 본 프로그램을 복제, 녹화, 녹취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제1회장단의 제1보좌인 토마스 S. 몬슨 회장이 본 모임의 사회를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제176차 반연차 대회 첫 번째 모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 대회를 감리하시는 고든 B. 힌클리 회장님의 요청으로 몬슨 형제인 제가 본 모임을 사회하겠습니다. 어셈블리 홀과 컨퍼런스 센터의 연단에 앉아 계신 총관리 여건들과 이 대회에 참석하고 계신 본부 상호부조의 청남, 청녀, 주일학교, 초등회 회장단께도 감사드립니다. 함께 참석해주신 정부, 교육계 및 시 지도자분들께도 특별한 환영을 표합니다. 세계 각처의 시청자들이 이 대회를 시청할 수 있도록 장비와 설비를 제공해주신 많은 텔레비전, 라디오 방송국과 인공위성 및 케이블 시스템의 소유자들과 운영자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또한 교회의 공식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이 방송을 시청할 수 있게 되어 기쁩니다. 본 모임을 위한 음악은 크레이그 제섭 형제와 맥 윌버그 형제의 지휘와 리차드 엘리어트 형제의 오르간 반주로 테버네클 합창단이 맡겠습니다. 합창단이 전주 음악으로 일어나 빛을 발하라를 불렀으며 이제 우리 사랑하는 선지자를 위하여를 개의 찬송으로 부르겠습니다. 그 후 개의 기도는 70인 회장단의 메릴 제이 베이트먼 장로님이 하시겠습니다.
Our Father in heaven.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 마음속에 지는 겸손함으로 이 위대한 훌륭한 연차대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이 지상에 복된 당신의 교회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임에는 수천 명의 사람이 교회 회원들이 집이나 또 방문국에 모여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지식을 축복하셔서 저희들이 당신을 우리 하나님으로 또 우리가 당신의 자녀를 받아들이도록 축복하시옵소서. 당신의 독생자와인 예수 그리스도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그분의 속지 않은 희생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그것을 통해서 저희가 영생을 얻을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복음 회복에 대해서 이 격려 시대에 회복된 복음에 대해 복음 회복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또한 선지자 조셉 스미스와 또 신권과 신권의 열쇠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그것이 이 시대에 선지자 힌클리 회장님에게 전해주실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시대의 위대한 선지자 고든 힌클리 회장님 주시고 그분의 이 대회 동안 그분의 권고를 저희가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축복하시옵소서. 제가 그분들께 감사드리고 또 12사도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또한 특별히 대회를 통해서 말씀하게 될 모든 연사분들 축복하셔서 또 노래를 듣는 노래를 통해서 저희 마음이 강화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옵소서. 또 노래와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고향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옵소서. 훌륭한 합창단을 주심에 감사드리고 이 대회 듣게 될 음악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이 나라의 지도자들과 다른 곳에 있는 지도자들을 축복하시옵소서.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옵소서. 그래 당신의 사업이 전진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당신의 교회가 만방에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시옵소서. 이제 당신 저에게 함께 하시길 간구하면서 당신의 영이 또한 함께 하기를 간구합니다. 이 모든 축복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의 사랑하는 선지자 고든비 힌클리 회장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힌클리 회장님의 말씀이 끝나면 합창단이 선한 영향 주는 삶을 부르겠습니다. 힌클리 회장님.
My brothers and sisters.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교회의 연차 대회를 위해 다시 모인 자리에서 교회의 힘과 영향력이 계속해서 성장해 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드릴 수 있어서 기쁩니다. 24년 전인 1982년에 저는 제 일지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10월 연차 대회 때는 300군데 이상의 장소에서 우리 위성 방송 서비스를 수신하게 된다. 이것은 여러 다른 나라에 사는 우리 회원들이 연차 대회에 참석하기 위해 모일 수 있는 스테이크 센터가 300개 이상이 될 것임을 의미한다. 이제 저는 교회 소유의 위성 수신 장치를 구비한 장소가 83개국에 걸쳐 6,066개가 있다는 정보를 들었습니다. 저는 교회의 수가 수적으로 증가함에 비례하여 전 세계의 후기 성도들과 접촉하고 통신할 수 있는 능력도 증가함에 정말 감사할 따름입니다. 이제 우리는 미국과 캐나다에서 더 많은 침례가 나오기를 바라지만 세계 어느 곳에서나 그런 일이 생기기를 바라는 마음은 똑같습니다. 그렇지만 160여 개국에 사는 회원들이 거두어들이는 추수는 실로 많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후기 성도가 별로 없던 지역에 지금은 지도자로서 충실하고 능력 있는 형제와 자매가 있는 건실한 와드와 스테이크들이 생겼습니다. 우리 능력의 한계로 인해 갔으면 하는 곳에 전부 가지는 못하지만 제1회장단, 12사도, 70인들은 전 세계에 있는 많은 스테이크에 위성을 통해 말씀을 전함으로써 그것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상황은 변해도 우리의 메시지는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늘이 열렸고 우리의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 곧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타나시어 말씀하셨다는 간증을 전 세계에 전합니다. 우리는 영원한 축복을 가져올 열쇠 및 권세와 더불어 신권이 회복되었다는 사실을 엄숙히 증언합니다. 우리는 최근 세계에서 123번째이자 캘리포니아에서는 7번째인 세크라멘토 성전을 새로이 헌납했습니다. 또한 솔트레이크 지역에서 또 하나의 성전 기공식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솔트레이크 태버네클의 보수 공사가 계획대로 잘 진행되어 가고 있어서 기쁩니다. 태버네클 합창단은 이 독특하고 훌륭한 시설에서 주간 방송을 다시 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는 템플스퀘어의 환경 보호를 위해 대규모의 재개발 계획을 착수했습니다. 비용은 막대하겠지만 이를 위해 11조 기금이 지출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도들은 계속해서 11조와 헌금을 바침으로써 충실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는 그분의 교회를 풍성하게 축복하고 계시며 교회를 앞으로 움직이기 위해 가능한 모든 일을 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라는 것입니다. 이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이 훌륭한 대회를 통해 우리 형제 자매들의 말씀을 듣게 될 것입니다. 말씀 동안 주님의 영이 함께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정신이 가득 차고 넘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We will now be pleased to hear.
이제 12사도 정원회의 델린 H. 옥스 장로님의 말씀을 듣겠으며, 뒤이어 70인 정원회의 리차드 H. 윙컬 장로님과 폴 B. 파이퍼 장로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그분들의 말씀이 끝나면 합창단과 회중이 이스라엘의 구주를 부르겠습니다. 노래가 끝나면 70인 정원회의 데이비드 S. 백스터 장로님과 70인 회장단의 로버트 C. 옥스 장로님이 말씀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12사도 정원회의 엠너셀 벨라드 장로님의 말씀을 듣겠으며 말씀이 끝나면 합창단이 나의 집에 사랑이 차고 넘치면을 부르겠습니다. 옥스 장로님.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많은 이들이 무거운 짐을 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이와 사별한 사람, 장애자를 보살피는 사람, 또는 이혼으로 상처받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영원한 결혼을 갈망하는 사람, 중독성 물질 또는 습관인 알코올, 담배, 마약 또는 외설물에 빠져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신체 또는 정신장애를 갖고 있으며 동성애 문제로 씨름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이들은 심각한 우울증이나 불안전한 느낌을 겪기도 합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많은 이들이 무거운 짐을 지고 있습니다. 구주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다음과 같은 애정어린 권유를 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쉼은 가벼움이라. 경전에는 구주께서 무거운 짐진 자들을 고치신 기사가 곳곳에 있습니다. 그분은 장님을 보게 하시고 귀머거리를 듣게 하시고 중풍병자와 혈기 마른 자와 불구자를 고치시고 나병 들린 사람을 깨끗하게 하시며 악령을 쫓아내셨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와 같은 신체적인 병으로부터 고침을 받은 사람이 성함을 얻었다는 기사를 읽습니다. 예수께서는 많은 이들의 육신의 병을 고쳐주셨지만 다른 병에서 성함을 얻기를 바라는 사람들을 치유하는 것도 미루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사람들 가운데서 모든 아픔과 질병을 고치셨다고 마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그분을 따랐고 그분은 그들의 병을 다 고치셨습니다. 틀림없이 이 고침에는 정서적, 정신적 또는 영적인 병을 앓고 있는 이들도 포함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분은 그들 모두를 치유해 주셨습니다. 회당에서 행하신 초기 설교에서 예수님은 이사야서의 다음 예언을 소리내어 읽으셨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비탄에 빠진 자를 고치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 오셨다고 선포하시면서 육신의 병을 가진 이들을 고치시고 또 포로된 자를 건지시고 눌린 자를 구하시며 비탄에 빠진 자를 고치실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에는 그러한 성역을 베푸신 예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수많은 무리가 예수의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왔던 때에 관해 이야기해 줍니다. 다른 경우에는 그분이 많이 고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또한 유대와 예루살렘과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병고침을 받으려고 허다하게 많은 무리가 평원으로 내려왔다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신대륙에 있는 의로운 자들에게 나타나신 구주께서는 다리 저는 자나 눈먼 자나 다른 육신의 병이 있는 자들을 앞으로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분은 또한 어떻게든지 고난을 당하는 자들에게도 똑같은 초대를 하셨습니다. 이리로 데려오라. 그러면 내가 그들을 고쳐주리라고 하셨습니다. 몰문경은 어떻게 무리들이 어떤 식으로든 고난당하는 모든 자들을 앞으로 데려왔는지 말해줍니다. 여기에는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는 온갖 종류의 육체적, 정서적 또는 정신적 고통을 겪는 모든 사람이 포함되었음이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경전은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고쳐주셨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구주는 우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나 그분이 세상을 이기었으므로 담대하라고 가르치십니다. 그분의 속죄는 죄값을 치를 뿐만 아니라 필면의 모든 고통을 치유하고자 하기 위한 것이며 그렇게 할 만큼 충분한 권능이 있습니다. 몰몬경은 다음과 같이 가르칩니다. 그가 나아가사 온갖 고통과 고난과 시험을 당하시니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의 고통과 질병을 짊어지리라는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분은 우리의 고통을 알고 계시며 우리를 도와주고자 하십니다. 그분의 비유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부상당해 길가에 쓰러져 있는 우리를 발견하실 때 그분은 우리의 상처를 싸매고 보살펴 주십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그분의 속죄에 치유하는 권능은 여러분을 위한, 우리를 위한, 모두를 위한 것입니다. 찬송가 주여 큰 폭풍우 일고의 기도하는 듯한 가사는 모든 것을 망라하는 그분의 치유 능력을 구하고 있습니다. 주여 오늘 비탄하여 나 엎드려 빕니다. 내 마음에 번민심하오니 깨셔서 구하옵소서. 홍흉한 물결 내 영혼 휩쓸어 가오니 죽습니다. 곧 난 죽습니다. 급히 구해 주소서. 우리는 멜기세덱 신권의 권세를 통해 치유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열두 사도에게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으며 그들은 나아가 어디에서나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쳤습니다. 70인 또한 병자를 고치기 위한 권능과 지시를 갖고 파송되었습니다. 구주께서는 고치고자 하면 모든 사람을 고칠 수 있었지만 그분의 신권 권세를 가진 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이 그 권세를 행사하는 데는 그 신권을 지닌 주님의 뜻에 의해 제약을 받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장로들이 어떤 사람들을 축복해 주었더라도 그들이 죽기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치유되지 못한 사례들을 듣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은 그를 자만하게 하지 않게 했던 육체의 가시를 고쳐달라고 간구했지만 주님은 고쳐주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후에 바울은 주님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고 설명하셨다고 적었습니다. 바울은 순종하는 마음으로 다음과 같이 응답했습니다.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병고침의 축복은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그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각 개인의 필요사항에 맞게 여러가지 방법으로 옵니다. 때때로 병고침은 병 자체를 치유하거나 우리의 짐을 들어 올려줍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 위에 놓여진 짐을 견디기 위한 힘이나 이해력 또는 인내가 주어짐으로써 병고침을 받습니다. 엘마를 따랐던 사람들은 사악한 압제자의 속박 아래 있었습니다. 그들이 구조를 간구했을 때 주님은 결국 그들을 구하시겠지만 그동안 곧 너희가 속박되어 있는 동안 참으로 너희가 너희 등에 그것을 느끼지 못할 것이라. 이는 내가 행할 것은 너희를 증인으로 서게 하려 함이요. 내 주 하나님은 진실로 내 백성을 그들의 고난 중에 돌아보심을 증거하도록 하기 위해 그들의 짐을 가볍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경우에 사람들은 그들의 짐을 제거하지는 못했지만 주는 그들을 강하게 하사 그들로 쉽게 그들의 짐을 지게 하심에 그들이 주의 모든 뜻에 즐거이 인내를 가지고 복종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약속과 효력은 미망인이거나 이혼한 어머니들, 외로운 독신들, 무거운 짐을 진 돌보는 사람들, 중독자들, 그리고 그것이 무엇이든 짐을 진 우리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선지자는 그리스도에게로 나와 그의 안에서 온전하게 되라고 말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짐이 너무 커서 낙담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폭풍우가 몰아치는 것 같을 때 우리는 버림받은 느낌이 들어 폭풍 속에서 제자들처럼 이렇게 외치고 싶을 것입니다.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그와 같은 때에 우리는 그분이 하신 대답을 명심해야 합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우리의 짐을 없애주는 것이든 아니면 우리를 강화시켜 사도 바울과 같이 견디고 그것과 더불어 살아가게 하는 것이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 능력은 필멸의 세상에 있는 모든 고통에 적용될 것입니다. 제가 연차대에서 외설물의 악에 대해 말한 후에 이 중독의 짐을 지고 있는 사람들로부터 여러 통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중 어떤 편지는 외설물을 극복한 사람들이 보낸 것들이었습니다. 한 사람은 이렇게 적었습니다. 중독의 덫에 걸린 사람들의 삶을 송두리째 지배하는 죄의 어둠을 빠져나온 저의 경험에서 얻은 몇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첫 번째, 그것은 믿지 못할 만큼 극복하기 어려운 심각한 문제입니다. 둘째, 회개 과정에서 도움과 힘의 가장 중요한 근원은 구주입니다. 셋째, 매일의 집중적인 경전 연구, 정기적인 성전 예배, 그리고 진지한 명상에 잠긴 성찬의식 참여는 참된 회개 과정에서 필수 불가결한 부분입니다. 저는 이런 모든 활동들이 구주와 우리의 관계, 우리의 속죄의 희생에 대한 이해, 그분의 속죄에 대한 이해, 그리고 그분의 치유 능력을 믿는 신앙을 깊게 하고 강화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주께서는 내게로 오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거운 짐을 진 그 사람은 주님께로 향했으며 우리 각자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남편의 외설물 중독으로 결혼 생활을 위협받았던 한 자매는 고통에 찬 5년 동안 어떻게 그녀가 남편 곁에 있었는지에 대해 이렇게 적었습니다. 우리의 소중한 구주의 영화로운 속죄의 은사와 그분이 용서에 대해 제게 가르치신 것을 통해 저희 남편은 마침내 자유롭게 되었으며 저 역시 그렇습니다. 죄로부터 깨끗해질 필요가 없는 사람이었지만 사랑하는 사람을 속박에서 구원하기 위해 노력했던 그녀는 이렇게 조언을 적었습니다. 주님과 대화하십시오. 그분은 여러분의 가장 좋은 친구입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위해 이미 고통을 느끼셨기 때문에 여러분의 고통을 알고 계십니다. 그분은 그 짐을 지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분을 믿고 여러분의 짐을 그분의 발 아래 놓고 그분이 대신 짊어지시게 하십시오. 그러면 영혼 깊은 곳에서 여러분의 고통이 그분의 평안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어떤 형제는 한 총괄 여관에게 속죄의 권능이 어떻게 그의 동성애 문제에 도움을 주었는지에 대해 적었습니다. 그는 성전 성역과 자녀들에 대한 자신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심각한 범법 때문에 파문을 당한 후에 복음에 따라 생활하려 노력할 것인지 아니면 교회의 가르침에 어긋나는 길을 계속할 것인지 선택해야 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저는 그것이 어려우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어떤 일들을 겪게 될 것인지는 몰랐습니다. 그의 편지는 공허함과 애로움과 돌아오려 했을 때 그의 영혼 깊은 곳에서 그가 경험한 엄청난 고통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간절히 용서를 구했는데 어떤 때는 한 번에 몇 시간 동안이나 간구했습니다. 그는 경전 읽기와 친절한 감독의 보살핌 그리고 신권 축복을 통해 격려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결국 변화를 일으킨 것은 우리 모두에게 그분께 오라고 권유하시는 구주의 도움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것은 오직 주님과 그분의 속죄를 통해서였습니다. 이제 저는 넘쳐흐르는 감사를 느낍니다. 저의 고통은 때로는 제가 견딜 수 있는 그 이상의 것이었지만 그분이 겪으신 것에 비하면 너무나 작았습니다. 한때 제 인생에서 어둠이 있던 곳에는 이제 사랑과 감사가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끝맺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변화가 가능하며 치료만이 유일한 해답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그 주제에 관해 잘 알고 있고 또 고통을 겪는 사람들에게 제공할 많은 것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 과정에 하나님 아버지를 포함하는 것을 잊고 있다는 점이 걱정됩니다. 변화가 일어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일어날 것입니다. 만일 사람들이 동성애의 원인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이 또한 걱정됩니다. 왜 제가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판단할 필요는 없습니다. 선천적인 것인지 아니면 환경적인 요인 때문인지는 알지 못합니다. 이 문제의 본질은 제 인생에 이 난관이 있다는 점이며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 그것에 어떻게 대처하는가 하는 점입니다. 이러한 편지를 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와 그것이 주는 병고침이 죄로부터 회개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 이상의 많은 역할을 한다는 점을 알고 있습니다. 속죄는 또한 우리에게 온갖 고통과 고난과 시험을 견디는 힘을 주는데 이는 우리의 구주께서 또한 자기 백성의 고통과 질병을 짊어지셨기 때문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과 기도 그리고 신권의 권능이 여러분의 고통을 치유하지 못하더라도 속죄의 권능은 그 짐을 질 수 있는 힘을 분명히 여러분에게 줄 것입니다. 구세주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너희 영혼 속에서 쉬게 하리니. 우리가 지상생활의 어려움들과 씨름하면서 저는 선지자 몰몬이 그의 아들 모로나이를 위해 간구했던 것처럼 여러분 모두를 위해 이렇게 간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너를 들어올리시기를 바라며 또 그의 고난과 죽으심과 그의 자비하심과 오래 참으심과 그의 영광의 소망과 영생의 소망이 영원히 내 마음에 머물러 있기를 바라노라. 그분께 와서 그분 안에서 온전하게 되라고 우리에게 권유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간증드립니다. 그분은 우리의 상처를 싸매어 주실 것이며 무거운 짐진 자들을 낫게 해주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의 교회의 12번째 성전이 최근 골든 빙클리 회장에 의해 캘리포니아 세크라멘토에서 헌납되었습니다. 이 아름다운 성전은 세크라멘토와 그 주변 지역에 거주하는 8만 명 이상의 훌륭하며 마음이 들떠있는 교회 회원들을 위한 것입니다. 16만 8천 명이 넘는 방문객들이 건물의 일반 공개 동안 성전을 돌아보았습니다. 방문객들은 회원들이 세상 어느 것보다 이 숭고한 건물에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우리 회원들은 오늘날 이 험한 세상에서 자신과 자신의 자족을 지탱해 줄 수 있는 평안과 소망을 그분을 통해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전에 들어갈 때 가족에 대한 사랑은 그 전보다 훨씬 더 깊어질 것입니다. 성전은 가족에 관한 곳입니다. 아내 캐런과 저는 성전 봉사를 더 많이 함에 따라 서로의 사랑에 대한 사랑이 그리고 자녀들에 대한 사랑이 커졌습니다. 또한 그 커진 사랑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부모, 형제, 자매, 숙모, 숙부, 사촌, 조상 그리고 특히 우리의 손자, 손녀들에게까지 이어집니다. 이것이 엘리야의 영, 즉 가족 역사 사업의 영이며 성신에 의해 영감받을 때 그것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합니다. 신권으로 인해 남편과 아내는 함께 임봉되고 자녀들은 영원히 부모에게 임봉되어 가족은 영원하게 되며 사망 시 갈라지지 않게 될 것입니다. 아이들이 아직 어렸던 젊은 부모 시절에 아내와 저는 아이들에게 신앙 개조를 모두 외우라는 목표를 주었습니다. 다 외웠을 때의 상은 아빠와의 저녁 나들이었습니다. 우리는 가장 나이 많은 세 아이들이 그 목표를 이루어 기뻤습니다. 7살짜리 아들이 제일 먼저 신앙 개조를 다 외우자 우리는 같이 앉아 언제 어떤 활동을 할지를 정했습니다. 저는 직장과 사회활동 그리고 교회 책임들로 너무 바빠 약 2주간 아들과의 약속을 지킬 수 없었습니다. 아들은 크게 실망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에 밤새도록 문을 여는 볼링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즉시 날을 잡고 아침 5시에 활동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우리는 새벽 4시에 일어나 아침을 먹은 후 시내에 가기로 계획했습니다. 그날이 되었을 때 저는 아주 이른 시간에 누군가가 제 어깨를 흔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눈을 뜨려는 순간 아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빠 시간 됐어요? 자명증 시계를 보니 겨우 새벽 2시였습니다. 가서 자거라 얘야 아직 아니란다. 한 시간 후 똑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빠, 아빠, 이제 갈 시간이에요? 다시 한번 아이를 되돌려 보냈지만 저는 아이의 들뜬 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런 후 새벽 4시 우리는 일어나 아침을 먹고 볼링장을 향해 떠났습니다. 우리는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는 그처럼 모든 자녀들과 주기적으로 잊지 못할 시간들을 보냈다고 말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렇지만 그렇지가 못합니다. 저는 종종 다시 과거를 돌아가 어떤 일들을 다시 할 수 있다면 하고 바라는 부모 중에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처럼 저 또한 어떤 자녀도 잊고 싶지 않습니다. 가족 모두와 영원히 함께하고 싶습니다. 성전은 우리 모두에게 이 삶 이후에도 그들의 관계가 지속되고 발전할 것이라는 한층 더 큰 희망을 줍니다. 성전에서 부여되는 임봉은 부가적인 축복을 약속합니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다음과 같이 선언했는데 이보다 더 위안을 주는 교리를 그가 가르친 적은 없었습니다. 충실한 부모의 영원한 임봉과 진리의 대업에서 행하는 용감한 봉사에 대해 그들에게 주신 신성한 약속에 따라 그들 자신뿐 아니라 그들의 후손들까지도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약 몇 마리가 길을 잃고 헤맬지라도 목자의 눈은 그 양들을 향하고 있으며 조만간 그 양들의 자신들에게 다가와 우리 속으로 다시 이끌어주는 신성한 섭리의 촉수를 느낄 것입니다. 이 생이든 다음 생이든 그들은 돌아올 것입니다. 그들은 공의에 대한 부채를 지불해야 하고 자신들의 죄로 고통을 받을 것이며 가시밭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이 죄를 뉘우친 탕자처럼 사랑이 많고 관대한 아버지의 품과 집으로 마침내 이르게 된다면 고통스러운 경험은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자녀들이 자신들에게로 임봉되는 부모들에게 이 얼마나 고무적인 소식입니까? 성전이 가져다주는 다른 축복들을 살펴봅시다. 주님의 집은 세상으로부터의 피난처입니다. 세크라멘토 회원들은 건물의 일반 공개에 참석한 사람들과 다음과 같은 말을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종종 문제들로 가득 차 있고 당장 마음을 쏟아야 하는 일들이 너무 많아서 명료하게 생각할 수 없습니다. 성전에 있으면 혼란의 먼지가 가라앉고 흐릿한 안개가 걷히듯 전에는 볼 수 없었던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성전 안의 해의 왕국실은 평온과 고요와 아름다움의 장소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반성하고 숙고하며 기도하며 명상할 수 있는 조용한 안식처이자 하느님 아버지와 구주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곳입니다. 성전에서 숙고하고 명상할 때 우리의 생각은 자연스레 우리의 가족 구성원들에게 집중됩니다. 사무엘하 22장 7절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다윗의 말을 읽게 됩니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를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성전은 우리가 책무를 다하도록 우리를 축복해줄 개인적인 계시 장소입니다. 힌클리 회장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구속주가 모든 인간을 위해 희생제물로서 자신의 생명을 대신 버림으로써 우리의 구주가 되신 것처럼 우리 자신도 성전에서 대리 사업에 참여할 때 지상에 있는 사람들이 장막 저편에 있는 분들을 위해 무언가를 하지 않는 한 발전할 방법이 없는 그들에게 작은 의미에서 구원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참으로 의미심장한 봉사입니다. 이는 돌아가신 우리의 형제 자매들이 더욱 실질적으로 우리와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성전은 하느님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을 알 수 있는 곳입니다. 성스러운 존재를 경험할 수 있는 곳입니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이렇게 강구했습니다. 저는 모든 분들이 경건의 신비 속으로 점점 더 깊이 찾아보시기를 권고합니다.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집에서 찾아야 합니다. 성전에 참석하고 성전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됩시다. 성전은 가족에 관한 곳이라는 것을 간증드립니다. 성전에 있는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는 사실 또한 간증들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사랑과 봉사의 모범을 그곳에서 느낄 수 있습니다. 성전은 그분의 거룩한 집입니다. 저는 그분이 하느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구주이자 구속주이며 우리의 중보자요 아버지에 대한 우리의 변호자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 모두가 그분의 성전을 자주 찾기를 바라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가족들을 영원히 행복하고 함께할 수 있기를 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저는 우리 가족은 식사를 하면서 말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13살 난 딸 클라리사는 모스크바에 있는 우리 지부에서의 성찬식 말씀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불안 마음을 표시했습니다. 저는 딸에게 모든 것이 잘 될 거라고 안심시켰으며 적어도 연차대에서 수천 명의 사람들 앞에서 말씀하지는 않아도 된다는 말로 제 자신의 불안을 나타냈습니다. 클라리사는 힘을 실어주는 말을 몇 마디 하며 이렇게 권고해 주었습니다. 괜찮을 거예요, 아빠. 그냥 큰 지부라고 생각하세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 참으로 상당히 큰 지부의 회원들입니다. 저는 오늘 오전에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교회의 첫 번째 세대 회원들 위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살아계신 선지자와 선견자 그리고 계시자가 있는 우리 시대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지상에 회복되었다고 하는 메시지를 여러분의 가족 중에서 첫 번째로 듣고 받아들인 분들입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겸손해졌으며 신앙을 행사하셨고 여러분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침수로서의 침례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짊어지셨고 성신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의 가족 중에서 첫 번째로 복음을 받아들임으로써 여러분은 자신을 통해서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 세대가 축복받을 수 있는 첫 번째 세대요 선택받은 세대가 됩니다. 교회의 첫 번째 세대 회원이 된다는 것은 쉽지만은 않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족 중 어느 누구도 이전에 걷지 않았던 길을 걸어야 할 것입니다. 주의 상황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을 이해하고 지지하는 친구나 친척이 거의 없거나 아예 없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모든 것들이 가치 있는 걸 의심하며 낙담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 저는 그것이 가치 있음을 보증하는 말씀을 여러분께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세대의 회원들은 교회와 자신들의 가족 안에서 특별하고도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첫 번째 세대 회원들이 교회 회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까? 아마도 교회의 초기 시절 이래로 오늘날같이 첫 번째 세대가 교회 총회원 중에서 이렇게 높은 비율을 차지했던 적은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과 간증은 교회의 다른 회원들에게 큰 힘이자 축복입니다. 여러분을 통해 우리는 복음 원리에 대해 더 깊은 이해를 얻고 우리의 간증은 강화됩니다. 여러분의 와드와 지부에서 왕국을 건설하기 위해 여러분의 간증, 재정, 능력, 강정과 힘을 사용할 때 여러분은 교회에 큰 힘을 대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복음을 나누고 선교사로 봉사하며 자녀들을 선교사로 내보내고 새로운 회원들을 환영하는 일에 훌륭한 모범이 됩니다. 여러분은 주위의 사람들에게 친절한 손길을 뻗어 고무적인 봉사를 통해 그들을 들어올리고 축복합니다. 교회에서 행해진 일들의 상당 부분이 여러분의 노력 없이는 행해질 수 없었던 일들입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여러분은 첫 번째 세대 회원으로서 여러분의 가족 안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로서 여러분의 가족의 모범이 됩니다. 가정에서 복음에 따라 생활할 때 여러분 주위의 사람들은 여러분을 통해 구주의 사랑을 느낍니다. 그들은 여러분의 좋은 일에 관계하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비록 그들이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또는 그것을 받아들일 정도의 충분한 신앙이 없을지라도 말입니다. 인내하고 친절하며 그들 위해 봉사할 수 있는 방법을 알기 위해 매일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족에게 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도우실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선하고 올바르게 행함으로써 여러분은 충실함과 의로움의 본보기를 확립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본보기는 여러분의 삶을 형성할 것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가족과 후손들에게 표준이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첫 번째 세대로서 여러분은 또한 복음을 듣거나 구원의식을 받지 못하고 죽은 가족 구성원들에게 주님의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여러분의 열쇠는 그들을 대신하여 이 사업을 시작할 유일한 기회와 특권입니다. 그들은 여러분이 그들을 찾기를 열망하고 있으며 그들의 기록을 찾는 여러분을 도울 것입니다. 일단 찾고 나면 여러분의 합당한 생활로 인해 여러분은 성전에 참여하여 그들 위한 필수 불가결한 의식을 수행할 것입니다. 이러한 의식들은 여러분을 여러분의 조상들과 묶어주고 여러분의 삶 속에 큰 영적인 권능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여러분이 첫 번째 세대의 회원이므로 여러분이 내리는 각 선택은 중요합니다. 작고 사소하게 보이는 결정들이 여러분 자신의 삶뿐만 아니라 과거와 미래 세대들에게도 영향을 줄 것입니다. 한 젊은 첫 번째 세대 회원인 크리스는 침례받은 바로 다음날 직장에서 술을 마시라는 권유를 받았습니다. 그의 친구들은 모두 그 자리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적지 않은 집단 압력이 있었습니다. 그를 제외한 어느 누구도 전날 그가 침례를 받았고 주님과 약속을 맺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는 술을 마시지 않겠다는 결정을 내렸으므로 좋지 않은 대우를 받았습니다. 후에 그때의 사건을 떠올리며 그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이제 내가 그러한 약속을 맺은 지 40년이 되었다. 나는 참으로 내가 주의 말씀을 지켜봤다고 말할 수 있다. 그때 내가 술을 마셨더라면 난 아마 그 이후로도 주의 말씀을 지키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나 크리스는 자신의 침례 약속을 지켰습니다. 후에 그는 충실한 회원을 만나 결혼했습니다. 그들은 함께 8명의 자녀들 복음안에 키웠습니다. 이제 여섯 번째 세대가 되는 그의 충실한 후손들의 수는 수백 명이나 됩니다. 수십 명이 선교사로 봉사했고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소개했습니다. 가족 역사에 대한 그의 노력으로 복음의 축복의 문이 수백 명 이상의 사람들에게 열렸습니다. 첫 번째 세대 회원 한 명이 내린 하나의 작은 결정이 수천 명에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제 여러분께서는 첫 번째 세대가 왜 그렇게 중요한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찾아가고 있는 중요한 위치와 선을 위해 여러분이 가진 영향력을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누구인지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미칠 수 있는 힘을 결코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사탄은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지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릇된 선택을 하도록 유혹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할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우리의 최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모두는 실수를 합니다. 다행히도 주님께서는 우리가 회개와 그분의 아들의 속죄에 의지함으로써 실수를 극복할 수 있는 방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실수를 하더라도 낙담하지 마십시오. 회개를 하고 계속 앞으로 전진하는 것은 어쩌면 첫 번째 세대가 익혀야 할 가장 중요한 행동 방침입니다. 인내하시고 순종으로 나아가십시오. 교회에서 우리는 교회 역사 초기의 개척자들에 대해 많이 읽고 말합니다. 그들은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첫 번째 세대였습니다. 그들은 매일 가족, 직장, 그리고 신앙에 대한 도전을 받으며 생활했습니다. 그들은 평범하지만 선한 삶을 살았고 교회에서 충실하게 봉사했으며 자신들의 가족을 축복했습니다. 그들이 넘어졌을 때 그들은 다시 일어나 계속해서 나아갔습니다. 이제 우리는 존경과 감사로 그들의 충실함을 되돌아봅니다. 그들의 유산은 첫 번째 세대로서 동료회원들은 여러분의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충실하고 다른 사람에게 봉사하며 여러분의 가족을 축복하고 올바른 선택을 하십시오. 여러분은 첫 번째 세대요.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 세대들을 축복할 선택받은 세대입니다. 우리는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과거와 미래 세대들도 여러분께 경의를 표할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첫 번째 세대로 중시하신 것에 대해 경의를 표하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제176차 반연차 대회입니다.
39년 전 주님의 선교사 두 명이 스코틀랜드 글래스고에 있던 우리 집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밝음과 겸손함 그리고 신앙에 깊이 감명받았습니다. 그들이 우리 집에 있을 때면 언제나 우리는 사랑과 평안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순수한 선 그 자체의 느낌이었습니다. 그들의 가르침은 개개인을 위한 것이었고 진지하고 친숙한 것이었으며 우리는 그 가르침이 참됨을 쉽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몇 주 후에 우리는 침례와 확인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새로운 교회 가족이 된 회원들과 지도자들은 그 즉시 우리를 우정과 친절함으로 맞아주었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삶의 곳곳을 풍성하게 하고 축복해 주었던 복음의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그 길의 목적과 방향은 깊고도 영구적이며 평온한 것이었습니다. 교회의 새로운 회원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하는 소망에서 저는 오늘 그 길을 따라오며 배운 복음의 세 가지 기초 원리에 대해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는 동기를 부여하고 변화를 가져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의 능력입니다. 그러한 신앙은 영적인 산소와도 같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내부로 자유롭게 흐르도록 할 때 그것은 우리의 영적인 감각을 일깨워 활기를 주며 우리의 영혼에 생명을 불어넣습니다. 신앙이 넘쳐 흐를 때 우리는 민감하게 성신의 속삭임에 자신을 맞추게 됩니다. 우리의 정신은 밝아지고 영적인 맥박은 빨라지며 마음은 감동을 받습니다. 신앙은 소망의 원동력을 줍니다. 우리의 관점이 바뀌고 비전은 더욱 명확해집니다. 우리는 최고를 추구하기 시작하며 삶에서 그리고 그 밖의 것들에서 최악을 바라지 않습니다. 우리는 삶의 목적과 의미에 대해 더욱 깊은 이해를 얻습니다. 절망은 기쁨으로 바뀝니다. 이러한 신앙은 하늘의 선물이지만 우리는 그것을 구하고 가꿀 수 있습니다. 성경 사진에 나와 있듯이 종종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간증을 들음으로써 불붙습니다. 그런 후에 신앙은 우리 자신에게 믿음을 갖게 하면서 가꾸어집니다. 다른 모든 덕성들처럼 신앙은 그것을 실천하고 그에 따라 생활하며 마치 우리의 신앙이 이미 깊어진 것처럼 행동할 때 강화됩니다. 신앙은 의로운 소망, 믿음, 순종의 사물입니다. 이것은 몰몬경에 나오는 나모나이 왕의 부친이 아론의 간증을 듣고 기꺼이 믿고 실천하여 겸손한 기도로 인도되어 만일 하나님이 계시고 당신이 하나님이시거든 내게 당신을 알려주시겠나이까 나의 모든 죄를 버리겠나이다 라고 말한 예에서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간증의 영에 감동되도록 우리 자신을 허락한다면 그리고 우리가 믿음을 실천하고 소망하며 깊이 생각하고 구하며 우리의 신앙을 가꾼다면 우리에게도 그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둘째, 우리는 봉사하면서 발전합니다. 조지 엘버트 스미스 회장은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우리의 생활을 풍요롭게 만드는 것은 우리가 받는 데 있지 않고 주는 데 있습니다. 비이기적인 봉사는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방종으로 인해 생긴 병마들에 대한 훌륭한 해독제가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충분한 관심을 받지 못할 때 비통해지고 불안해지는데 만약 그들이 다른 사람의 필요상 쪽으로 관심을 더 둔다면 그들의 삶은 굉장히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자기 방종을 극복하는 해결점은 우리 자신에 대해 걱정하기보다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돕는 것에 있습니다. 해답은 우리가 침울할 때조차도 짐을 덜어주는 삶을 사는 것에 있으며 삶의 마차가 우리를 지나간 데 있다고 불평하는 대신 스스로 마차 바퀴를 어깨에 짊어지며 참여하는 데 있습니다. 봉사를 통해 우리의 영혼의 범위를 넓히는 것은 자신의 근심과 걱정과 문제들을 초월하도록 도와줍니다. 자신의 힘을 다른 사람들의 짐을 덜어주는 것에 집중시킬 때 어떤 기적적인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 자신의 짐은 줄어들고 우리는 더욱 행복해지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는 더욱더 많은 실속이 있게 됩니다. 셋째,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것에 삶의 폭풍으로부터의 자유를 보장해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협잡하고 좁은 길을 따라 조심스럽고 충실하게 나아갈 때조차도 우리는 장애물과 어려움에 마주치게 됩니다. 어쩌면 몇 달, 몇 년에 걸쳐서 조차 삶이 힘들기만 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몸만큼 역경과 고뇌, 외로움과 고통 그리고 슬픔을 경험합니다. 때로는 그것은 우리의 정당한 목 이상처럼 느껴집니다. 역경에 부딪힐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할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굳건히 서서 끝까지 견디십시오. 흔들림 없이 꾸준하고 참되게 버티십시오. 삶의 회오리 바람 속에서의 진정한 비극은 그 회오리 바람이 참된 길에 있는 우리를 날려버리도록 둘 때 오는 것입니다. 이러한 위기와 어려움의 순간들에서 어떤 사람들은 신앙을 가장 잘 붙들어야 할 시기에 신앙을 포기하는 편을 선택합니다. 강렬한 기도가 필요할 바로 그때 그 시기에 기도를 무시합니다. 그리고 덕을 소중히 여겨야 할 때 이를 무심히 내던져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에게 버림받으시지만 잘못 판단하여 그분께서 우리를 버리셨다고 두려워합니다. 우리의 유일한 안전과 안녕과 소망이 좋은 것을 굳게 붙잡는 것이라는 사실은 진리입니다. 어둠의 안개가 우리를 둘러쌀 때 하나님의 말씀인 쇠막대를 선택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다만 길을 잃게 될 뿐입니다. 자신의 집을 반석 위에 지었던 지혜로운 사람에 대한 구주의 비유는 삶의 어려움이 지혜로운 사람들에게도 일어날 수 있음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분명 설득력이 있습니다.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홍수가 납니다. 하지만 그는 모든 것을 이기고 살아남는데 이는 그가 확실한 기초 위에 집을 세웠기 때문이며 결정적으로 폭풍이 올 때 그가 그 안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입니다. 존 버니언은 철로 역경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진정한 용맹을 보고 싶은 이가 누구인가?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여기 있는 사람은 불변할 것이다. 바람이 불고 날씨가 구조도 순례자가 되겠다는 자신이 처음으로 공인한 의지를 약하게 만들 절망이란 없다. 사도 바울은 골로사이언들에게 이렇게 촉구했습니다.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고린트의 백성들에게는 이러한 힘있는 간증이 전해졌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무엇이 그러한 관점을 유지하도록 했을까요? 바울이 그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자신의 신앙을 가꾸고 봉사를 통해 발전하며 어떤 일이 있든 꾸준하고 참되게 머무를 때 우리는 구주의 사랑을 느끼게 된다는 것을 간증드립니다. 우리는 속죄의 넓고 깊은 축복을 얻을 수 있는 위치에 있게 됩니다. 교회 회원이라 함은 제자의 신분으로 바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강화되고 정결하게 되며 새롭게 되고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치유됩니다.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증드립니다. 아멘.
저는 기독교의 핵심 믿음에 관한 후기 경전에 대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몰몬경의 모로나에서 7장은 인내와 사랑 간의 관계에 대한 식견을 제공해 줍니다. 몰몬은 만일 사람이 사랑이 없으면 그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지 그는 반드시 사랑을 가져야만 하니라고 지적한 후에 계속해서 사랑, 즉 그리스도의 순수한 사랑의 13가지를 거론하고 있습니다. 사랑에 관한 13가지 요소 중 4가지는 인내와 관련된 덕성을 가지고 있어야만 한다는 것이 제게 무척 흥미롭게 다가옵니다. 첫째,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이것이 인내의 핵심입니다. 사랑이 모든 것을 참는다는 것처럼 사랑은 쉽게 성내지 아니한다는 것은 이 특성의 또 다른 한 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랑이 모든 것을 견딘다는 것은 분명히 인내에 대한 표현입니다. 이러한 정의를 담은 요소들로 볼 때 우리의 영혼을 빛내주는 인내가 없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같은 성품에 관한한 그게 부족할 것입니다. 성경에서 욥은 인내의 모범적인 전형을 보여줍니다. 자녀들을 포함하여 자신의 막대한 소유를 잃는 지경에 이르러서도 욥은 흔들리지 않는 신앙으로 주신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이도 여호와이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라고 외칠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모든 환난과 고통 속에서도 욥은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경우 억압받는 영혼이 사실은 모든 것을 참고 견디도록 힘을 간구해야 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내게 이러실 수 있지라고 원망스럽게 묻는 것을 듣게 됩니까? 인내에 관한 가장 훌륭한 경전상의 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오래 참음, 인내, 그리고 견디면 겟세마네에서의 그 고통스러운 날밤에 그분께서 속죄의 고뇌 속에서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라고 말하실 때 가장 잘 나타납니다. 그분은 진실로 고난을 겪으시고 모든 것을 참고 견뎌내셨습니다. 갈보리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계셨을 때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다 라는 놀라운 말씀하시면서 인내에 관한 완전한 모범을 계속 보셨습니다. 인내에 대한 이런 예들은 우리가 제3리파에서 볼 수 있는 어렵지만 마음을 고양시키는 훈계를 생각해 볼 때 우리에게 좀 더 큰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진실로 내가 너에게로니 나와 같은 자라야 하느니라. 몇몇 경전구절은 인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를 언급해 보겠습니다.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는 그의 백성을 징계하시기를 합당하게 보시나니 참으로 그는 그들의 인내와 신앙을 시험하시느니라. 모사여서 3장 19절에서 베냐민 왕은 우리가 인내 그리고 다른 미덕을 통해 성신의 이끄심을 따를 때까지는 육에 속한 하나님의 적이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조셉 스미스는 인내는 하늘에 속한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인내라는 것이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추구할 만큼 중요하고 가치가 있습니까? 미덕이 없는 사람들을 분류하기 위해 사용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는 품이 없는 부류에 드는 것을 피한다면 육에 속한 하나님의 적이 되고 싶지 않다면 하늘에 속하고 싶다면 그리고 그리스도의 방법을 따르기를 추구하고 싶다면 그것은 분명히 중요하고 또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인내하지 못하는 육에 속한 사람은 우리 주위에 산자입니다. 심지어 우리 안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발작적인 경로로 자녀를 학대하여 죽음에까지 이르게 하는 부모에 관한 뉴스에서 그런 것을 봅니다. 고속도로의 성급함이나 길거리에서의 분노의 표출은 폭력적인 사고 그리고 때로는 사망을 초래합니다. 그처럼 극적이지는 않지만 훨씬 흔히 일어나는 일은 천천히 움직이는 줄에선 고객들, 끝없이 오는 판촉 전화 또는 가르침에 느리게 반응하는 자녀들로 인해 화를 내고 불쾌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중 귀에 익은 것이 있습니까? 다행히도 자주 거론되지는 않지만 고려해 볼 만한 대단한 인내에 관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최근에 저는 한평생 친구의 장례식에 참석했습니다. 그의 아들은 부모의 인내에 관한 아름다운 이야기를 제게 전해주었습니다. 그 아들이 청소년이었을 때 그의 아버지는 오토바이 대리점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들은 반짝거리는 새로운 오토바이를 배달받아 가게에 진열하여 세워놓았습니다. 그는 모든 소년들이 하고 싶어할 일을 했고 가장 가까이 있는 오토바이에 올라탔습니다. 이윽고 시동을 걸었습니다. 그때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한계를 넘어섰다는 것을 깨달은 그는 뛰어내렸습니다. 당황스럽게도 그는 내리면서 첫 번째 오토바이를 넘어뜨렸습니다. 그러자 도미노 게임처럼 오토바이가 전부 넘어졌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그 소리를 듣고 일하고 있던 곳에 칸막이 뒤에서 고개를 내밀어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괜찮다 얘야. 하나를 수리해서 팔면 된단다. 그러면 그 나머지 비용을 댈 수 있을 거야. 제 친구의 반응은 부모의 인내를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내는 용서, 관용, 신앙이라는 연관된 덕성의 성장과 힘에 기여하는 기본이 되는 덕성이라 생각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베드로가 자기 형제를 몇 번이나 용서해야 하는지를 그리스도께 물었을 때 그리스도께서는 베드로가 제시했던 단지 일곱 번이 아니라 일곱 번을 일흔 번까지 하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일곱 번을 일흔 번까지 용서하는 것은 분명 엄청난 인내심을 요구합니다. 닐레이 맥스웰 장로님은 인내와 신앙을 함께 연결시키면서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인내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신앙과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지나치게 성급할 때 무엇이 가장 좋은지를 하나님보다도 우리가 더 잘 알고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적어도 우리의 시간표가 그분의 것보다 낫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그분의 목적과 방법이 우리 인생에 펼쳐지기를 참을성 있게 기꺼이 기다린다면 우리는 신앙 안에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성급함이 너무도 선천적인 품성이기에 우리는 우리의 성품 중에 인내라는 신성한 덕성을 어떻게 키워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행위를 유격적인 인간 행위에서 인내심 있고 사랑 많고 항상 완벽한 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행위로 바꾸겠습니까? 첫째, 회복된 복음의 축복을 충만히 누리기를 바란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참으로 필요하다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런 이에는 우리가 다음과 같이 하도록 동기를 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주제 목록에서 인내 밑에 수록된 구절들을 읽고 인내에 대한 그리스도의 모범에 대해 깊이 생각해 봅니다. 두 번째, 인내라는 평가표에서 우리가 서 있는 곳을 판단하기 위해 자신을 평가해 봅니다. 우리가 좀 더 그리스도와 같이 되려면 어느 정도의 인내를 필요로 합니까? 여느 자기 평가 작업과 마찬가지로 이것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배우자나 가족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셋째, 우리 주변에서 매일 일어나는 인내와 성급함의 예들에 민감해집니다. 인내심이 있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을 본받으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더욱 인내심 있는 사람이 되겠다고 매일 재결심하고 가족에게 부탁하여 우리의 인내심 개발 계획에 참여하도록 해야 합니다. 일이 대단한 일처럼 들릴 수도 있겠지만 어떤 가치 있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그리고 육에 속한 사람을 극복하고 또 인내심 면에서 더욱 그리스도와 같이 되려고 하는 것은 정말 적절하고도 필요한 목표입니다. 우리가 부지런히 그리고 헌신적으로 이 길을 따라가기를 간구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며 그분이 교회의 머리에 계셔서 살아계신 선지자를 위해 좀 더 그분처럼 되려는 우리의 모든 노력을 축복하신다는 것을 간증드립니다.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한 이름으로 간증드립니다. 아멘.
최근에 몰몬경을 공부하는 동안 선지자 야곱의 한 가르침이 제 주의를 끌었습니다. 여러분도 기억하듯이 야곱은 그의 가족이 예루살렘을 떠난 후 광야에서 나온 아버지 리하의 두 아들 중 하나였습니다. 그는 기적을 목격자였으며 그의 가족이 불순종과 반항으로 분열됐을 때도 지켜보았습니다. 야곱은 그가 니파이를 알고 사랑했듯이 레멘과 레멘을 알고 사랑했습니다. 그들 사이의 불안은 그에게 개인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야곱에게 그것은 이념, 철학 또는 신학에 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가족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백성들이 그리스도에 관한 선지자들의 말씀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권능과 성신의 은사를 부인하며 위대한 구속의 계획을 조롱하는 것에 대해 야곱이 심각한 우려를 표현했을 때 그의 영혼은 고통스러운 번민을 겪었음을 분명히 나타납니다.
He speaks eight simple words that are the basic text of my message this morning.
그 작별을 구하기 바로 전에 그는 오늘 아침 저희 메시지의 기본 주제가 되는 여덟 마디의 간단한 말을 했습니다. 야곱이 간청한 것은 오 지혜로우라 내가 무엇을 더 말할 수 있으리요였습니다. 부모와 조부모 되시는 여러분은 야곱이 그 당시 무엇을 느꼈는지 알고 계실 겁니다. 그는 그의 백성을 사랑했으며 이는 그들이 그의 가족이었기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할 수 있는 한 명확히 그리고 온 영혼의 힘을 다하여 그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는 그들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 계속하여 협착한 길로 행하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분명히 경고했습니다. 그는 경고하고 강권하며 영감을 주고 동기를 주는 것 외에 다른 생각은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단순하고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오 지혜로우라 내가 무엇을 더 말할 수 있으리요. 저는 세계 여러 나라의 교회 회원들을 만났으며 무척 많은 회원들이 영과 활기에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감동을 받고 있으며 삶은 축복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주님의 사업이 역동적으로 진척되고 있는 것에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서 교회 회원들이 매우 지혜로워야 하는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이 무한하신 지혜로 그분은 비전문적 성직자가 교회를 운영하도록 계획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서로를 돌아보며 서로를 위해 봉사할 책임이 주어졌음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듯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의 부름과 상황은 때때로 바뀌는데 그것은 우리가 봉사하고 성장할 여러 가지 독특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교회의 지도자들과 교사들 대부분은 자신의 책임을 완수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다른 분들보다 덜 유능한 것이 사실이지만 거의 모든 경우 항상 복음 안에서 뜻깊은 봉사를 하기 위해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가끔 우리는 교회에서 너무 열심히 봉사하는 나머지 삶의 균형을 잃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자신이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봉사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보다 더 중요하다고 믿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시간을 너무 많이 소비하고 돈이 너무 많이 들며 힘을 너무 많이 소진시키는 불필요한 꾸밈과 장식으로 봉사를 번거롭게 합니다. 그들은 위임하거나 다른 사람들이 저마다의 책임 안에서 성장하도록 하는 것을 거부합니다. 그들이 교회 봉사에 너무 많은 시간과 힘을 쏟으면 영원한 가족관계가 악화될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 성과가 나빠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영적으로나 다른 면에서 유익하지 못합니다. 교회의 부름이 더 긴장된 노력과 집중을 요할 때가 있지만 우리는 일의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결코 우리의 봉사가 우리의 주의를 요하는 다른 중요한 우선순위를 대신하도록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베냐민 왕의 다음 조언을 기억하십시오. 또 모든 일이 지혜와 질서 안에서 행해지도록 할지니 이는 사람이 그가 가진 힘보다 더 빨리 다름질함이 요구되지 아니함이라. 저는 우리가 지혜롭게 잘 봉사할 수 있는 여섯 가지 방법을 제안하려고 합니다. 첫째, 프로그램이 아니라 사람과 원리에 초점을 맞추십시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는 사람을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적절히 봉사하는 것은 정확한 도움과 지원이 제공될 수 있도록 그들의 개성, 장점, 관심사, 희망, 그리고 꿈과 같은 그들의 개인적인 면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실은 사람을 이해하고 진실하게 봉사하는 것보다 프로그램만 잘 관리하는 것이 훨씬 더 쉽습니다. 교회 지도자의 모임의 주요 목적은 사람을 위해 봉사하는 방법을 토의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평의회 모임과 회장단 모임의 의제가 사람들이 필요사항에 초점을 맞출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대부분의 일상적인 정보와 조정을 전화, 이메일 또는 우편을 통해 처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목표는 항상 교회의 프로그램이 사람들을 향상시키고 격려하고 돕고 가르치며 사랑하고 완전케 하는 수단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영혼의 가치가 하나님 보시기에 큼을 기억하라. 프로그램은 도구입니다. 프로그램 관리와 인적 조직이 그 프로그램이 계획된 이유이자 축복과 봉사의 대상인 사람들이 필요사항보다 우선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둘째, 혁신적이 되십시오. 우리 부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일할 때 우리는 우리가 봉사하는 사람들을 가장 잘 도울 수 있는 방법으로 문제를 풀기 위해 영감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침서를 갖고 있으며 그 지침에 따라야 합니다. 생각하고 창조적이며 개인의 재능을 사용하게 하는 실질적인 기회가 그 지침서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부름을 영화롭게 하라는 지시는 그것을 미화하고 복잡하게 하라는 명령이 아닙니다. 혁신이 반드시 일의 확장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많은 경우 그것은 단순화를 의미합니다. 선택의지라는 영원한 원리가 우리에게 스스로 선택하고 생각할 자유를 주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실수할 수도 있지만 복음의 원리와 지침에 따르고 있는 한 우리는 그러한 실수를 통해 배울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며 그들을 위해 봉사하는 데 더 효과적이 될 것입니다. 혁신적이 된다는 것은 또한 우리가 해야 하는 모든 일을 지시받아야 할 필요가 없음을 의미합니다. 주님은 내가 범사에 명령해야 함은 적절하지 아니함이라. 무릇 범사에 강요당하는 자는 게으르고 현명하지 못한 종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영감을 사용하길 바라고 교회 정책과 원리의 범위 안에서 그렇게 하기를 바라며 여러분이 봉사하는 사람들이 삶에서 신앙과 간증을 향상시키도록 돕기 위해 서로 조언하는 데 지혜롭기를 바랍니다. 셋째, 일을 분담하고 책임을 위임하십시오. 일이 완성되도록 책임을 맡는 것과 스스로 그 일을 하는 것 사이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장로정원의 회장은 다른 사람들이 행하지 못한 가정보험 교육을 개인적으로 끝내야겠다는 필요를 더 이상 느껴서는 안 됩니다. 방문교육과 관련해서 상호보조 회장에게도 똑같이 해당됩니다. 이것은 지혜롭지 않을 뿐 아니라 참된 가정보험 교육 및 방문 교육이 아닙니다. 가정보험 교육은 숫자나 가정 방문에 대한 보고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방문과 숫자는 측정하는 잣대일 뿐입니다. 가정보험 교육은 사람들을 사랑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를 돌보는 봉사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임무 지명이 주어져야 하고 책임이 위임되어야 하며 회원들에게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청지기의 직분을 완수하게 해야 합니다. 권고하고 조언하며 설득하고 동기를 주십시오. 그러나 그들을 대신해서 그 일을 하지 마십시오. 비록 그것이 때때로 보고서에 덜 완전한 결과를 낳는 것을 의미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이 발전하고 성장하게 하십시오. 넷째, 죄책감을 버리십시오. 죄책감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는 지도자들과 교사들을 위한 적절한 동기부여 기술이 아님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죄책감을 조성함으로써가 아니라 사랑과 진지한 감사를 통해 항상 동기를 보여야 합니다. 저는 다른 사람이 옳은 일을 하는 것을 발견한다라는 아이디어를 좋아합니다. 아직도 교회에서 자신이 봉사한 결과에 대해 어느 정도 죄책감을 갖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느낌은 서로 상충되는 요구사항과 우선순위 사이에서 우리 시간과 주의가 갈라질 때 올 수 있습니다. 필멸의 존재인 우리는 동시에 모든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혜와 질서 안에서 모든 것을 해야 합니다. 종종 그것은 다른 우선순위의 것을 해결하기 위해 한 가지 우선순위에 대한 주의를 일시적으로 미루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끔 가족의 필요사항이 여러분이 모든 주의를 요구할 것입니다. 다른 때는 직업적인 책임이 우선에 놓입니다. 교회 부름이 우선되어야 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좋은 균형은 적시에 일을 할 때, 그리고 우리의 책임을 완수하기 위해 마지막까지 우리의 준비나 기다림을 미루지 않을 때 옵니다. 그 외에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회개하는 사람들을 용서함으로써 죄책감을 없애주기 위해 오셨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분은 근심 있는 영혼에게 평화를 주기 위해 오셨습니다. 평화를 너희에게 끼치노니 라고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곧 나의 평화를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기적적인 속죄를 통해 그분은 우리에게 나의 멍에를 메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라고 권고하십니다. 속죄의 권능이 우리 삶에 적용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구주께서 이미 우리 죄책감을 이 짐을 지셨다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오, 우리가 이해하고 필요할 때 회개하며 죄책감을 놓아버리기에 충분히 지혜롭기를 바랍니다. 다섯째, 우리는 시간, 수입, 그리고 힘의 자원과 관심을 사려깊게 할당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께 한 가지 작은 비결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미 알고 계십니다. 만약 모르신다면 지금이 알 기회입니다. 가족의 필요사항이 무엇이든 또는 교회의 책임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끝났다라는 것은 필요 없습니다. 할 일은 항상 더 있습니다. 배려를 요하는 다른 가족 문제, 준비할 다른 공과, 다른 접견, 참여할 다른 모임이 항상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할 일이 전혀 없는 것에 대해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힌클리 회장님은 단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라고 자주 권고하셨습니다. 제가 보기에 그 비결은 자신의 능력과 한계를 알고 이해하는 것이며 영생을 추구함에 있어서 여러분의 가족을 포함하여 다른 사람들을 지혜롭게 돕기 위한 시간, 주의, 그리고 우선순위를 두어 할당하면서 스스로 보조를 맞추는 것입니다. 여섯째, 회원들에게, 특히 최근 개종자들에게 책임을 부여하는 것에 대해 여러 지도자들에게 말씀드립니다. 힌클리 회장님은 교회의 새로운 회원은 책임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책임이 부여되든 새로운 회원이 감당할 수 없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되겠지만 그들에게 교리를 배우고 친한 회원들과 함께 일함으로써 교회에서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충분한 기회가 주어져야 합니다. 그것은 그들의 간증을 강화하고 뜻깊은 봉사를 하게 함으로써 그들을 회복된 복음에 결속시켜주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 자신을 포함하여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 항상 노력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에서 봉사할 수 있는 단순한 방법에 초점을 맞추기 바랍니다. 교회의 책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보고되는 통계나 개최하는 모임이 아니라 구주께서 행하신 대로 한 번에 한 사람을 위해 봉사하고 그 봉사의 혜택을 받는 개인들이 향상되고 격려되어 궁극적으로 변화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임무는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만이 줄 수 있는 평화와 기쁨을 찾도록 돕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성취할 수 있는지 여섯 마디의 말로 요약해 주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오늘날은 여러 면에서 야곱의 시대와 같습니다. 저희 권고는 야곱의 것과 같습니다. 회개하고 마음의 뜻을 다하여 와서 하나님께 합하기를 그가 너희에게 합하심 같이 하고 여러분이 가족과 함께 지혜로 지십시오. 교회의 부름을 완수하는 데 지혜로 지십시오. 시간을 사용하는 데 지혜로 지십시오. 모든 책임의 균형을 이루는 데 지혜로 지십시오. 오 지혜로우십시오. 형제 자매 여러분, 제가 무엇을 더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분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분의 사업을 성취하도록 돕는 지혜의 축복을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분께서 살아계시고 이 교회가 그분의 교회임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증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아침
아름다운 음악을 들려주신 타베네클 합창단께 감사드립니다.
제일 회장단 제2 부자이신 제임즈 E. 파우스트 회장님이 본 모임의 마지막 연사로 말씀하시겠습니다. 파우스트 회장님의 말씀이 끝나면 합창단이 애통하는 이스라엘을 부르겠습니다. 폐기도는 70인 정원회의 리차드 J. 메이너즈 장로님이 하시겠습니다. 이 대회는 오늘 오후 2시에 다시 시작합니다. 파우스트 회장님.
A large crowd followed the Savior as he ministered by this.
구주께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성령을 베풀었을 때 많은 군중이 그분을 따랐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그분은 베드로의 어선에 올랐고 육지에서 조금 나가기를 청했습니다. 말씀을 끝낸 후에 그분은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아무런 성과가 없었던 베드로에게 호수의 안쪽으로 가 깊은 물에 그물을 내리라고 말했습니다. 베드로는 순종했으며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았습니다. 베드로는 와서 도와달라고 그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을 불렀습니다. 모두가 잡힌 고기의 수를 보고 놀라워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했습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누가는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배를 육지에 대고 모든 곳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들은 주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Disciple이란 단어와 Discipline이란 단어는 모두 같은 라틴어근 Disciplus에서 유래된 것입니다. 그것은 제자를 의미합니다. 그것은 실습이나 연습을 강조합니다. 자기 수련과 자제는 참으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던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좋은 예를 보였듯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일관되고 영구적인 특성입니다. 제자가 되는 것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첫째로 구주에 대한 순종입니다. 제자가 되는 것은 많은 것을 내포합니다. 그것은 순결입니다. 11조입니다. 가정의 밤입니다. 모든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좋지 않은 것을 버리는 것입니다. 삶의 모든 것에는 그 대가가 있습니다. 이 생에서 평화와 내세에서 영생을 주시겠다는 구주의 위대한 약속을 생각해 볼 때 제자가 되는 것은 지불할 만한 가치가 있는 대가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지불하지 않을 수 없는 대가입니다. 비교해보건대 제자가 되기 위한 요건은 축복된 약속보다 훨씬 더 작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는 세상적인 것을 추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가라는 부름을 받아들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은 그분의 계명을 따르고 지상에 그분의 교회를 세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또 극기를 의미합니다. 나사렛 예수가 우리에게 가르치셨듯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예창되는 초등의 노래의 가사가 주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에게 울려 퍼집니다. 주 예수를 닮으려고 주기를 따라가리 주님처럼 나도 사랑하리라.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 중에서 우리 모두가 본뜰 수 있는 몇 가지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은 선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러한 기회를 찾고자 한다면 우리 모두 가족, 친구 또는 낯선 사람을 위해서라도 매일 선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양을 돌보시고 잃어버린 양들을 걱정하는 선한 목자셨습니다. 우리는 외롭거나 활동이 저조한 사람들을 찾아 그들의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불쌍한 나병 환자를 포함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동정심을 가지셨습니다. 우리도 동정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슬퍼해야 한다고 몰몬경은 상기시켜 줍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신성한 사명과 아버지의 위대한 사업을 증거했습니다. 우리도 모두 어느 때에나 하나님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린 아이들이 그에게 오도록 권고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의 보살핌뿐만 아니라 우리의 관심과 사랑을 필요로 합니다. 구주의 참된 제자들은 자신의 목숨을 버릴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하며 어떤 분들은 그렇게 할 특권을 가졌습니다. 교리와 성액에서는 이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 버리기를 두려워 말지어다. 이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자는 자기 목숨을 다시 찾을 것임이니라. 그리고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기꺼이 버리고자 아니하는 자는 나의 제자가 아니니라.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였던 제자 스테반의 기사를 읽을 수 있습니다. 스테반은 예루살렘에서 그를 신성모독으로 거짓 고소한 적개심을 품은 청중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들 앞에서 변형되었습니다. 스테반은 구주의 신성함에 대해 간증했으며 그가 군중에게 회개를 외쳤을 때 그들 가운데 몇 사람이 그를 돌로 쳤습니다. 스테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스테반이 죽었을 때 그의 입에서 나온 마지막 말은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였습니다. 멕시코 교회의 초창기에 그리스도의 제자인 충실한 지도자 두 명이 그들의 믿음 때문에 순교당했습니다. 목숨을 잃은 그 두 사람은 라파엘 몰로이와 빈센테 모랄레스였습니다. 멕시코 혁명 동안 라파엘 몰로이는 작은 멕시코 산 마르코스 지부의 회장이었고 빈센테 모랄레스는 그의 제1보좌였습니다. 1915년 7월 17일 그들은 사파타 추종자들에 의해 체포되었습니다. 만약 그들이 자신의 무기를 버리고 이상한 종교를 단념한다면 그들의 목숨을 살려줄 것이라고 했습니다. 몬로의 형제는 무기를 가진 게 없다고 말하고는 다만 주머니에서 성경과 몰몬경을 꺼냈습니다. 그는 여러분, 이것이 제가 지닌 유일한 무기입니다. 이것은 오류에 대한 진리의 무기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무기를 발견할 수 없게 되자 그 두 형제들이 무기 숨긴 곳을 밝히도록 하기 위해 잔인한 고문이 가해졌습니다. 그러나 무기는 없었습니다. 그 후 그들은 그 작은 마을의 변두리로 끌려갔습니다. 거기서 체포자들은 그들 총살하기 위해 큰 물풀의 나무 옆에 세웠습니다. 책임자는 만약 그들이 자신의 종교를 버리고 사파티스타스에 가담한다면 그들에게 자유를 주겠다고 제안했지만 몰로 형제는 내 종교는 목숨보다 더 소중하기에 그것을 버릴 수는 없소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총살될 것이라는 말이 돌아왔고 다른 요구사항이 있는지 질문이 던져졌습니다. 라파엘 형제는 처형되기 전에 자신이 기도하도록 허락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사형 집행인들 앞에서 그는 무릎을 꿇고 모두가 들을 수 있는 목소리로 하나님이 그의 가족들을 축복하고 보호해 주시며 지도자 없이 남겨질 그 작고 어려운 지부를 돌보아 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기도를 마친 후에 그는 구주께서 십자가에 달렸을 때 하신 그분의 말씀을 인용하여 사형 집행인들을 위해 간구했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 후에 집행인들은 몰로 형제와 모랄레스 형제를 총살했습니다. 몇 년 전 저는 한 스테이크 회장단을 개편하기에 멕시코에 갔습니다. 접견을 하는 동안 저는 라파엘 몬로의 형 후손 중 한 분을 만나는 특권을 가졌습니다. 저는 그분이 지닌 간증의 깊이와 복음에 대한 헌신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제가 몬로의 형제의 나머지 후손들에게 일어난 일을 그에게 물었을 때 그는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선교 사업을 했으며 교회에서 계속 충실하다고 말했습니다. 교회 초창기에 조셉 스미스와 하이럼 스미스뿐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버렸습니다. 교회의 첫 번째 감독인 에드워드 파트리지의 충실함은 교리와 성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833년 7월 20일에 에드워드는 이제 방금 아이를 출산한 연약한 아내와 함께 집에 앉아 있었습니다. 세 명의 폭도들이 들이닥쳐 그를 대소동이 일어나고 있는 길거리로 이어서 이미 찰스 알렌이 잡혀있는 광장으로 끌고 갔습니다. 500명의 폭도들은 대변인을 통해 에드워드와 찰스가 몰몬경을 믿는 신앙을 포기하든지 아니면 그 지역을 떠날 것을 요구했습니다. 에드워드 파트리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저의 종교를 위해 고통을 당해야 한다면 제 앞서 다른 사람들이 겪은 것보다 더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저는 이 지역에서 어떤 사람을 상하게 한 적이 없으므로 떠나는 것에 동의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어느 누구에게도 기분 상할 만한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저를 폭행한다면 무죄한 사람을 학대하는 것입니다. 그 폭도들은 에드워드와 찰스에게 조제 탄산칼리와 살이 타들어가는 산이 포함된 뜨거운 타르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붓고 이어서 그 타오르는 타르에 달라붙는 깃털을 뿌렸습니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몇 년 후 46세 때 에드워드의 죽음을 그와 같이 묘사했습니다. 그는 미주리주 박해로 말미암아 목숨을 잃었으며 그들의 손에 피가 요구될 사람 중 바로 한 명입니다. 에드워드 파트리지는 많은 의로운 자손들 안에 계속 살아있는 유산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우리 대부분에게 요구되는 것은 교회를 위해 죽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위해 사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매일 그리스도와 같은 삶을 사는 것이 자신의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전쟁 중에 저는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고려하지 않고 비극적이고 영웅다우며 고결한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전쟁이 끝나 집에 왔을 때 그들은 일상적인 생의 부담을 이겨낼 수 없었으며 담배, 술, 마약, 그리고 방탕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 결국 그들은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혹자는 이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저는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 능력이나 주의도 없고요. 교회는 처음이고 재능과 능력도 부족합니다.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아요. 또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변화하기에는 너무 늙었어요. 이미 살 만큼 살았어요. 왜 노력해야죠? 변화하기에 결코 너무 늦지 않습니다. 제자가 되는 것은 명성, 부 또는 높은 학식에서 비롯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회의 각계각층에서 왔습니다. 그러나 제자가 되는 것은 우리에게 악한 죄를 버리고 킴볼 회장님께서 용서가 낫는 기적이라 칭한 것을 누리도록 요구합니다. 이것은 회개를 통해서만 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죄를 버리고 매일 진리와 의의 추종자가 되기로 결심한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은 자라야 하느니라. 많은 사람들은 제자가 되는 대가가 너무 높으며 부담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그것은 너무 많은 것을 포기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는 보이는 것처럼 무겁진 않습니다. 순종함으로써 우리는 그것을 지고 갈 더 큰 힘을 얻게 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제자로서 우리의 참된 자격은 그분의 방법이 우리의 방법이 되었다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을 때 오게 됩니다. 제자가 되는 축복은 대가를 기꺼이 치르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이 손쉽게 얻을 수도 있습니다. 제자가 되는 것은 목적 없이 방황하기보다 하나님 아버지께로 인도하는 그 협착하고 좁은 길을 꾸준히 걷도록 우리의 삶에 목적을 부여합니다. 제자가 되는 것은 우리에게 슬플 때 위안과 양심의 평화 그리고 봉사의 기회를 줍니다. 그것 모두가 예수님을 더 닮도록 우리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구주의 제자가 됨으로써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구원의 교리와 의식을 우리의 마음과 정신으로 알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가 됨으로써 우리는 이 시대에 그러한 구원의 원리를 회복하신 선지자 조셉 스미스의 심오한 사명에 감사하게 됩니다. 우리는 신권의 열쇠와 그 권세가 선지자 조셉 스미스로부터 현재의 선지자인 고든비 힌클리 회장님까지 교회의 회장들을 통해 계승되어 왔다는 사실이 기쁩니다. 구주의 제자가 됨으로써 우리는 만족, 행복, 그리고 성취와 함께 이 세상에서 그분이 하신 평화와 약속을 누리게 된다는 것에 감사합니다. 제자가 됨으로써 우리는 인생의 난관에 대처해 가는데 필요한 영적인 힘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 생과 영혼의 가장 위대한 축복 중 하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헌신적인 제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는 것입니다. 저는 이 진리에 대한 깊은 간증을 갖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증드립니다. 아멘.
Our beloved Heavenly Father,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시여, 오늘 이 모임을 마치면서 당신 앞에 나와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전 세계에서 당신을 예배하고 또 당신의 아들 기억하는 이 기억에 감사드리고 또 이 아름다운 음악을 통해서 당신의 영을 느낄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영감의 찬 간증을 감사드리고 또한 우리 지도자들을 통해서 주신 당신의 가르침에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길 간구하오며 우리가 오늘 배운 복음의 원리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당신께 감사드리는 것은 우리에게 살아계신 선지자를 주시면 감사드리고 또 그분의 건강과 또한 그분께서 지속적으로 당신의 영감을 통해서 일하실수록 힌클리 회장님을 축복하여 주시길 간구합니다. 우리는 핑클 회장님, 또 모스 회장님, 또 파우스 회장님과 12사도 정원의 회원들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가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분의 삶에 감사드리고 또 그분의 사명과 또 그분의 가르침과 그분의 모범에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속죄에 감사드리고 또 우리가 합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하여 우리가 필요한 축복들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제176차 반년차 대회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첫 번째 모임이었으며 연사들은 교회 총관리 요원과 관리 요원들 중에서 선정되었습니다.